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나도 사람들이 사례의 음모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고 이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탄원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는 그 내용이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거였냐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했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순종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앞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장 한 장만 넘기시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어디에서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성읍들과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었어야 됩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의 고향인 이 아나돗 사람들이 더욱더 그 반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21장 18절에 보면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준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돗이에요. 그러면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 이 제사장들의 삶이 지금 패역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버린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마치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패역했는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그 참된 선지자를 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함께 자라온 마치 형제들과도 같았던 그 아나돗 사람들이었어요. 가족같이 여겼던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다고 한들 설마 그들이 자신을 해할 거라고 꾸맨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떤 죄를 지적했을 때 듣기는 싫어하겠지만 우리를 죽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고 꿈에도 몰랐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누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처음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혀 몰랐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인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에 기록된 순한 어린 양, 순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순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케베스 알루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길들어 사랑받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어린 양을 자기의 자녀들과 같이 길렀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어린 그런 아이처럼 이 양들을 길렀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애완견 기르시죠. 성도님들 중에는 그 애완견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그 애완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처럼 여겨요. 같이 잘 때 같이 자고 또 어떤 사람은 TV를 보니까 밥그릇을 같이 쓰더라고요. 즉 가족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견이 자기 주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함께 지내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살해 음모를 자신이 세운 그 선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에서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경고하냐면 너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선지자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들을 너의 입에서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언제나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모티브, 이 어린 양의 모티브를 우리가 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 당할 그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이 고난받을 여호와의 종과의 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일 음모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협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이, 아니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형통하겠지, 시온의 대로의 길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꽃길은 짧아요. 그 꽃길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시밭길이 많고 자갈밭이 많고 어떤 데는 정말 험악한 그 계곡을 지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명절을 지난 지가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이 명절을 지나는 상황 속에서 다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텐데 이 중에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친척 중 몇 명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저, 그리고 뭐 형제지간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아버지와 또 큰 집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큰 집에 가야 됐고 매 절기마다, 명절이죠, 큰 집에 가야 됐고 큰 집에 가면 당연히 드리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와 우리 어머니는 약간의 핍박을 받았어요. 참 그래서 명절만 되면 큰 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갈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큰아버지가 무서워서 절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박해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사밥은 왜 먹냐고.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도 하지 않고,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일단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또 믿는 자녀로서 모습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명절날마다 가서 그냥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왜 괴롭힙니까?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삭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삭은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에 속한 그 육에 속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우리에게 박해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가 예수 믿었어? 친구들과 동일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유별 나구나, 참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너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행동함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나돗 사람들이었어요. 19절에 보면은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군사 용어죠.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전쟁을 일으켜 무찔러 달라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콩팥과 마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이 심장을 마음의 처소로 생각했고 또 콩팥은 감정의 처소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장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리고 대적들의 마음을 감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폐부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신과 또 입술로만 섬기는 마음으로는 먼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청년들을 칼에 죽게 만들 것이다. 재난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남은 자들이 없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냥 평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신방했던 우리 지체 한 명도 직장 내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 갚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6절 말씀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심판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 심판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득세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라고 부릅니다. 즉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질문하죠. 야,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득세하냐?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않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이럴 순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성경 인물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의문을 품었다고요? 현실 속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었고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것은 얼마나 악인들이 득세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는데, 그들의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위선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보다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멀리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저는 주여 주여를 엄청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행동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섬기셨던 분들은 3일 뉴스를 통해서 코람데오라는 그 성경 단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또 디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할, 순행해야 할, 순종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말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역설적인 분발과 그리고 신중의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발해야 된다.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고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네가 어찌하겠냐. 형제와 가족들이, 부모들이 너를 속일지라도, 크게 외칠지라도,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나 여호와만을 의뢰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나실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리고 더욱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환경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아뢰고 귀가하시고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